한국의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해외 북한 담당 1차장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나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가 최근 북한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한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 석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책을 펴게 된 동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부정이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장성택 숙청의 상황을 보면 본인에게는 전혀 아무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변호사도 물론 없고 변호인도 없고 법정에서 피고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네.
그냥 인정했다는 그런 말 하나만으로 사람을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네.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거에 이어가지고 또 그 사람에 관한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책으로라도 그 사람의 말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성택을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경계인이란 말을 썼는데 한국에는 대릴사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영어 표현은 없어요. 대릴사위가.
네.
일본은 있어요. 묵고요시라고 일본말에는 아마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처가가 아주 부자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하는 경우에 남자가 자기 혼자 살 능력이 없으면 거기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대릴사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장성택의 경우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간 셈이었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경계인으로 리미날 이그지스턴스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 금기 중에 하나가 문지방에 서지도 말고 문지방에 앉지 말고 문지방을 베고 눕지도 말라.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의 위험을 예민한 민감하게 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택의 그 위치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지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장성택의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정권의 핵심에 있었어요. 늘 그러면서 그 핵심의 논리에만 몰입하지가 않고 정권 바깥에 체제 바깥에 상황에도 늘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체제의 공식적인 담론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고 국민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의 바깥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사해야 했고 영양실조로 고생을 해야 하고 의료시설 같은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은 늘 의식을 하고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이 그 사람의 위상의 독특한 점이었죠. 개혁과 개방, 중국식으로 우리도 개방을 하면 또 훨씬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안의 논리하고는 어긋나는 일이었죠.
네.
대릴사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던데요. 요약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권을 잘 관리한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의 편에서 유능하다기보다 자기 체제를 잘 보유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적대적인 소재를 갖고 자기 구상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흔히 김정일 위원장을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좀 황당한 주의가 산만한 사람으로 남한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위기에 빠진 정권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예.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 그렇죠. 체제는 실패의 단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 예. 이 장성택도 그런 과정의 희생자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건 중요한 거는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룰이 있어야 해요. 어떤 룰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고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제도화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네. 정권이 안정이 돼 있는데 김정일이나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모두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네.
상대방을 모두 숙청을 해버렸지만 권력을 넘겨주는 권력 승계를 그 political succession을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그 북한의 경제적인 실패나 또 여타의 다른 실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데 실패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 권력 승계의 제도화가 없이는 어떤 사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북한의 실패는 그 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네. 장성택이 등장했다가 처형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서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은 사라진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난망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나와야 해요. 민주주의 나라의 선거 때를 보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정책 대안들이 나와야 해요. 옛날에 이걸 한 결과 나쁜 점들이 많았다.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해버리니까 계속 과거의 연속이 돼요. 옛날에 위대했다.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과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 개방의 전망은 없다고 보는 게 옳죠.
지금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아주 경직된 안정이 있죠. 경직된 안정이 있고 그 상당히 여유가 있게 여러 가지로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런 안정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은 비판도 많고 뭐 그 서로 간의 그 비방 같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건 안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에는
네.
북한의 경우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 이런 안정이죠. 아무도 비판도 할 수도 없고 반대도 없고 또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는 경직돼 있는 부서지면 아주 심하게 부서질 수 있는 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직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천만에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로부터 나 교수가 출간한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